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급하게 보내드리고. 아니,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진짜 미국에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이걸 느꼈어요. 한국 정치에 너무, 진짜, 옵세스드 돼가지고, 완전 거기
그리고
몰입하고 있어가지고.
신문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 트럼프랑 힐러리만 봤는데, 이그 주변 인물들이나, 그
네.
정세들이나, 그 과거 역, 에 있었던 사람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니까 재밌네요. 요건 한번 우리가 사람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스토리를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좀 외부에 계신 분들
저희가 자주
기회 되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하겠습니다.
이번
그리고
주
사연들,
댓글 한번 볼까요?
송송
송송.
SS님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오랫동안 공부해왔기에 글을 이거 우리 읽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이걸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사막에 내리는 비 70님까지
아,
읽었어요,
다
우리가.
읽어본 글이라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에 글을 읽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어서 그런지 스스로가 거부하더라고요. 전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이거. 하루 종일 글씨를 보니까 나중에는 글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게 텍스트가 머리에서 생각으로
그럴 때
전환이 안
있죠.
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나 궁금해 왔어요. 그런 제게 팟캐스트 듣기가 취미가 되게 해준 중앙일보 청춘라디오 정말 아낍니다. 특히 정치. 제가 경제학과라서 정치에는 정말 무지했고, 정치 기사는 일단 넘겼는데요. 정치부이신 최 기자님 덕에, 아,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식으로 정치가 조금씩 거시적으로 보이고 궁금해져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노리는 부분이에요.
네. 저도 사실 정치 안 해봐서 정말 쏭쏭 SNS님처럼 저는 미디어에서 일하면서도 정치를 잘 몰랐는데 방송하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네.
님. 언제나처럼 알찬 방송 감사드립니다. 최순실 관련 기사가 도배되어서 정말 다른 기사들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는데 삼성전자 프린터 부분 매각 관련 내용 다뤄주셔서 좋았습니다. 미 대선 얘기 듣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승리 임박이라는 기사를 확인했어요. 무섭네요. 승리하셨죠? 정말
네.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네.
취업, 뭘 코앞에 둔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도 틈틈이 청라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탐 행크스 님이
오랜만에.
네, 남겨주셨네요. 정선원 기자님이 댓글 쓰시는 분이 다 여성이라고 여성 전문 코너로 만들어 볼까 하셔서 바뀌기 전에 오랜만에 댓글을 올려봅니다. 여성분들은 섬세하셔서 표현하기를 즐기시고 남성분들은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나서는 게 쑥스러워 표현은 잘 못하지만 열혈 애청하는 남성 팬도 무지무지 많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아, 제 남성 팬이 연락 왔어요. 목요일 날. 바쁜데 정말 미안한데 이러면서 그 뭐지? 미국 대선에 대해서 팟캐스트에서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이러고 말더라고요.
듣고 계신 남성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잊지 않고
네.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님도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쵸? 이거 뭐죠? 지금 피포 페인팅 하면서 청라 몰아듣게 하고 있어요. 기자님들 피포 페인팅 아시나요? 알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네요. 새로 생긴 제 취미생활이에요. 한번 하면 청라 에피소드 두세 개는 들어요.
시간이
이번에,
오래 걸리는 일인
예,
것 같은데요?
뭘까요? 페인팅? 그리나? 그리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무슨 유화로 하는 페인팅인 것 같아요.
아,
피포
그렇구나.
페인팅.
네, 엑소 덕후로서, 엑소 멤버분들이 트위터 하시나요? 엑소 덕후로서 트위터의 몰락 진짜 남일 같지 않아요. 광고가 이상해졌다는 것도 너무 공감돼서 미치겠어요. 이거 트위터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덕후들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어디일까요? 트윗 없어지면 어떻게, 어디서 덕질하죠? 트위터의 몰락 내용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엔 트럼프 당선에 대한 내용 나오겠죠?
점쟁이네요.
나라와 안과 밖이 난리라 뉴스 볼만 나는 병신년이네요. 하셨어요.
이름값을 톡톡히 해요, 올해 진짜. 제 인생에도 정말 잊을 수 없게 빡센 한해인데. 아, 트위터 몰락하면 또 다른 채널이 생기지 싶어요. 옛날에 싸이월드 없어질 때 저는 죽는 줄 알았거든요. 막다 백업하고 사진 다 다운받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주에 트위터가 한 10분인가 안된 적이 있었나 봐요. 저는 그때 마침 트위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접속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야.
트위터 없다고 트윗해야 되는데 트위터가 된다고.
어 진짜 이거 병이야 병.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꿍리님이요. 이번 주 방송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 통해서 저 스스로도 최순실 사건에 많이 지쳤던 걸 느끼네요. 다음 방송은 트럼프겠죠? 아 하지 말걸 그랬어. 다들 너무 잘하나. 전 이번 대선을 보면서 트럼프, 브렉시트, 그리고 우리나라 총선도 그렇고 언론이 점점 대중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론 수렴 방식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엘리트 중심의 언론 사회가 문제인 걸까요?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1부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둘 다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고. 미국과 영국 언론은 확실히 사회적 기득권 위치에 있는 언론이 민의를 편향적으로 이해한 게 주요 원인 같지만 우리나라도 지난 총선 예측을 실패한 원인에 여론조사 탓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영국, 한국 모두 언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져가는 분위기도 문제로 보이네요. 두 분은 언론인으로서 이번 트럼프 당선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거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다뤘는데 실은 아마 주말이 지나고 나면 그 좀 이 드디어 분석 기사가 조금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게 외신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기사들도 그렇고 모든 게 결과론적 분석이기는 하지만 그거 한번 정리를 해서 철저하게 한국인의 눈으로 혹은 언론인의 눈으로 본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네. 할게요.
그리고 꽁리님이 저번에 금고가 비었습니다. 네네네.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하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검색해봤더니 네. 알라딘 중고 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합정 매장이 있어서 제가 샀어요.
사셨어요? 보내주세요. 네.
꽁리님. 네.
주소 남겨주세요. 네,
쪽지 남겨주세요.
보내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AS하고 있고 아 이거 좀 막간을 이용해. 광고를 하나 하자면 그 청춘 리포트라는 책을 제가 몇 번 보내드렸잖아요. 네. 청춘 리포트가 저는 그대로 조용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2세 나오나요?
2세를 찍었어요. 제가 사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읽으면서 욕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읽으면서 욕하는 책이 진짜
잘 팔리죠.
재밌는
끝까지
책이잖아요.
끝까지 팔리고
우리가 막 더 3세를 찍을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2세를 자축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자축 기념으로 또
한 분 추첨해 드리나요?
네, 한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밑에 그 뽑아가지고 댓글 남기면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청춘의 이슈 2로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오늘은 진짜 의혹에 대한 얘기여서 간단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건 뭐냐면 여의도 를 떠도는 국민연금 괴담을 아시나요?
아, 네.
아시는군요.
네, 알죠.
요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최순실 사태에서부터 출발해요, 모든 게.
맞아요.
정말 최순실이 안 걸친 게 없어요. 제가 어제 본 진짜 쇼킹한 기사는 외교행랑 알아요? 최은경 기자?
네.
외교행랑이라고 본국하고 외국에 있는 대사관을.
쪽지 같은 거잖아요, 네. 통신.
네. 근데 그거를 뭘 보내거나 할 때 행랑이 주머니잖아요. 그렇게 주머니에다 담아 보내면 관세에서 이거. 뭐지 검사하잖아요. 외교 행랑은 안 한대요 그걸. 거기다 돈을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런 기사까지 나오는 그 뭐 본론으로 돌아가면 하여튼 이번 사태가 뭐 안 걸친 데가 없는데 마침내 국민연금에까지 의혹이 번졌어요. 그중에서도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싸고 지금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내용이 뭔지 좀 볼게요. 일단 기금운용본부가 뭐냐 국민연금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국민연금에 돈을 내잖아요. 지금 근로하고 있으시면 어머님 아버님이 다 내고 계세요. 이거를 돈이 모이면 그걸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은행에 넣어놓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펀드를 하든지 해서 수익을 내야 나중에 연금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 곳이 기금운용본부고요. 올해 8월 현재 운용하는 자금이 얼마냐면 543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큰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500조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코스피 시장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한 1,3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 이 530조면 이거에 한 3분의 1 넘게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큰 손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대 연금 중에 하나예요, 규모가.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공적연금 펀드랑 같이 3개 중에 하나고요. 어. 그래서 국민연금 이사장 어디 가면 엄청 대우받아요. 왜냐면 우리 고객님이시니까 그렇고요. 2020년에는 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막 쭉쭉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 돈 대부분이 금융시장에 투자되고 있어요. 99.8%가 금융시장인데 사실 대부분 채권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57.5%가 채권이고요. 네. 주식으로 투자되는 건 한 32%. 대체 투자는 건물 사고, 뭐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이런 거죠. 빌딩 사서 임대 수익 내고 이런 거요. 그런 게 한 10.4% 정도고요. 주식시장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 투자된다고 보시면 돼요. 해외 투자도 하긴 해요. 애플 주식 같은 거 사고 있는 거 공개하거든요. 많이 들고 있는 거. 근데 대부분은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 32%라고 제가 했잖아요. 한 150조 좀 넘는 돈이겠죠. 그리고 직접 주식을 운용 매매하기도 해요. 뭐 삼성전자도 사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위탁 운용해요. 예를 들면 실제 운용하는 사람만큼 규모를 할 수 없으니까 외국계 운용사, 국내 운용사들한테
돈을 떼주는 거예요. 네. 이거 너네가 불려와라.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너네 그 참여해. 그러면 내가 이거 할게. 뭐 우리는 이 운영 인력이 이만큼이고 수수료는 이만큼 받을 거야. 우리 1년간 뭐 얼만큼 목표 수익은 얼마고 어디 어디 투자할 거야.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 해가지고 하면
대출을 하면 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이 네,
수수료도 적고 막 이런 데를 고르는 거죠. 과거에 잘 했고 이런 데들은. 지금 그래서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곳인데 지금 불거진 의혹이 뭐냐면 세 개예요. 하나는 기금운용본부에 운용본부장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최순실 일파 중에 하나다라는 의혹이 불거져 있어요. 누구냐면 강면욱 본부장이에요. 네네네.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운용본부장은 엄청 파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가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거치면 어디든지 되게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돈을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계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갖고 싶어해요. 여기 운용본부의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면 운용하는 사람 중에 장이잖아요. 네.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땡겨가면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자리고요. 여기 찍고 가면 막 다른 운용사 사장 같은 거 가는 고위 임원으로 가는 자리예요. 엄청 파워 있는 자리인 거죠. 지금 본부장은 강면욱 본부장인데 올해 2월에 취임했어요. 근데 왜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냐면 이 사람이 대구 개성고를 나와서 성균관대를 나왔어요. 누구랑 똑같은 트랙이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죠. 청와대 정책수석이랑 고교 대학이 똑같은데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1년 후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취임할 당시에 안종범 전 수석은 경제수석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정책조정수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사람 이게 이것도 이제 이거 우리 뽑을 건데 너네 관심 있으면 여기 뭐라고 하죠? 지원해 이렇게 하면 관심 있는 사람이 지원하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그중에 내가 고르는 거예요. 정해놨던 사람을 뽑는 네, 사실상 거죠 대부분.
이렇게 의심을 한. 근데 하필 이 사람이 뭐죠? 개성고 나와서 성균관대 나오고 안종범
너무 직속
수석이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강 본부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진 않는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1년 후배인데 어떻게
모를
모르겠냐.
수 없죠.
그치만 사회 나와서 만난 적 없고 딱 한 번 본 적 있는데 그분이 19대에서 비례대표로
맞아요.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네, 네. 국회의원 되고 나서 동문 축하연 자리에서 본 거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 있으면 안 보고 싶어도 따로 만나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본인은. 근데 강 본부장이 취임할 당시에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명이 했는데 지원을 했지만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동익 전,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운영 본부장이랑 경합을 벌였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 면에서는 이동익 전 본부장이 낫지만 정치적으로는 강 본부장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 본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될 때 약간 시끄러운 이슈가 있었어요. 직전 본부장이 홍완선 본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게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하고 실적 평가를 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년 연임을 해서 통상 3년을 해요. 근데 이 직전 본부장이 홍완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2년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연임을 하려고 했어요. 본인은. 근데 그 당시에 연금 국민연금 이사장이 공단 이사장이 최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수익은 성실적을 보면 나쁘진 않았어요. 네. 2014년 수익률이 국민연금 기금 전체 수익률이 한 5.3%니까 선방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홍 본부장은 홍완성 본부장은 기금 운영 본부를 독립하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최광 이사장은 무슨 소리야? 사실 이거 떼면 연금공단 이사장은 힘이 없는 거죠. 무슨 소리야? 국민연금제도랑 기금 같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너 나가 이랬어요. 연임 안 돼 이런 거예요. 복지부에서는 야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나가라 말아야. 약간 이래가지고 최광 이사장이랑 이 홍완선이랑 부딪혀서 홍완선을 내보내고 나서 최광 이사장도 복지부에서 계속 나가라고 자진 사퇴하라고 해가지고 버티다 결국 나갔거든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 와중에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이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이 된 거고요. 전에 홍완선 전 본부장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동기여서 최경환 라인이라는 또 얘기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의혹 하나는 이거예요. 안종범하고 아주 측근이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의심은 뭐냐면 개인적 복수하려고 좀 운영하는 걸 좀 맘대로 바꾼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올해 2월에 취임하고 나서 6월에 위탁해서 제가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네. 위탁한 운용사들한테 투자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전에는 액티브 형식이었는데 패시브 형식으로 바꾸라고 얘기해요.
아, 주어 담는 것과
맞아요. 패시브는 뭐냐면 벤치마크를 정해요.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을 추종해 이렇게 벤치마크를 정하면 그거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수동적으로 해서 패시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력이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걸 따라가게 하려면 저 지수가 담고 있는 주식들을 대체로 다 담아서 비슷하게 가면서 약간의 운용을 해서 조금 수익을 먹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 이러면 코스피 200이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액티브는 뭐냐면 벤치마크랑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워도 수익을 내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막 떨어지면 삼성전자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시총이 크니까. 그랬을 때 수익을 내려면 삼성전자 덜어내고 막 되게 똘똘하네 뭐야 올라왔네 뭐야 이렇게 아주 액티브하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리턴이 좀 안정적이고 하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 많이 안 담고 가져가니까. 근데 패시브는 대형주를 많이 가져가고 대신 조금 안정적인 거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에는 되게 약간 액티브 형식 으로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라고 하다가 갑자기 패시브 형식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 직전까지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소형주 잘 나가고 중소형주 펀드 엄청 팔리고 했었는데 그때 중소형주 되게 많이 담고 있다가 6월에 바뀌면서 중소형주 다 팔고 코스닥 다 팔고 대형주를 다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굉장히 부진하고 중소형주가 굉장히 부진한 게 국민연금 때문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와중인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실제로 올 들어 8월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3,600억을 팔아요. 그러니까 사들인 것보다 판 게 더 많아서 마이너스 3,600이 됐단 얘기예요. 순매도를 한 걸로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강면욱 본부장이 이 직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메리츠 자산운용에 있었어요. 네네. 여러분 메리츠 자산운용 혹시 존리 펀드 들어보셨어요? 존리 펀드라고 아주 돌풍을 일으킨 펀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스토리를 얘기해드리자면 강면욱 본부장이 메리츠 사장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표를 했는데 재임 당시에 실적이 꼴찌였어요. 맨날 그 펀드 수익률로 하면 맨날 메리츠가 꼴등이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데였는데 얘 이 사람 내보내고 존리라고 이제 뭐라고 하죠?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그 공부하고 계속 한 그 사람이 대표로 오면서 수익률이 갑자기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등으로 해서 엄청 언론에서 썼어요. 존리 오고 나서 메리츠 펀드 수익률 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메리츠 펀드가 엄청 팔렸어요. 메리츠 코리아 펀드가 대표 펀드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 여름에 6월에 메리츠 코리아 스몰캡 펀드 중소형주 펀드를 만들어서 설정해서 팔기 시작해요. 한 달 만에 2,500억 원을 끌어당겨요. 너무너무 이 수익을 내니까 여기에 돈이 막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의혹은 뭐냐면, 이 사람이 꼴등하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와서 1등이 되니까 되게 자존심에 네.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고 중소형주 다 팔아. 이렇게 바꾸면서 얘네는 완전히 중소형주 들고 있는 펀드들 수익률 다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냐.
의혹은 그거.
엿을 그러니까, 먹이려고.
네, 네.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중소형주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죽인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국민연금은 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게. 요즘 중소형주 다 안 좋고 대형주 따라가는 게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강본부장도 중소형주가 오르면서 편입 비중이 너무 높았는데 한쪽에 쏠리면 위험하니까 이걸 좀 줄여라 줄여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6월에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고 이거대로 해라고 말한 거다. 그리고 메리츠 중소형주 펀드 망가진 거는 이미 오래된 얘기 아니냐. 이거 나 때문에 망가졌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의혹은 뭐냐면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 대단에 돈 낸 기업들 주식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느낌이 오시죠? 사라고 해서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는 한 의심이 있는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뭐라고 해명하냐면 아이고 이거는 솔직히 해명이 말이 돼. 왜냐면 여기 돈 낸 기업 다 주요 대기업인데 네. 이 기업 안 사고 주식 투자할 수 없기는 그렇지. 해요. 네,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최근에 그 재단에 돈 낸 기업 53개 중에 43개 상장사에 대해서 국민연금 투자 규모가 이번 정권 출범 전하고 후하고 보면 46% 늘었대요. 그건 맞는데 국민연금 전체에서 국내 주식 투자 늘어난 거 보면 56% 늘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도 살 그렇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들어보면 다 납득이 가고 아,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납득이 가요. 네. 지금은 솔직히 최순실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국민연금은 다 이건 오해다. 이거는 사실하고 상관없는데 우리를 좀 믿어라. 믿어달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운영이 투명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불거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주식 산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이 제기된 것도 대기업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네가 행동해왔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년에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할 때 찬성표를 맞아요. 던졌어요. 네. 근데 얘네 해명은 뭐였냐면 우리 물산도 들고 있지만 제일모직도 들고 있어.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게 맞고 물산 입장에선 반대하는 게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왜냐면 그 이후에 수익률 흐름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건 드러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대기업에 손을 들어주는 액션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 대기업 사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
네네.
그리고 중소형주 뭐 일부러 판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이슈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되는 되게 좀 밑밥 좀 깔아줘야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전기세 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나 노후에 잘 먹고 잘 살 거 옛날에 국가에 안 하고 내가 개인 보험에 넣었다면 이거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건데 이거 가지고 기업의 성장에 쓰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윤경 기자?
기업의 성장이에요?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윈윈이 되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업이 똘똘하다면 할 수 있지만
밀어 넣어줘서 성장을 시키면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체로 그렇게 건강할 것인가 그리고 늘 항상 말하는 거지만 투명한 것인가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맞아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좀 밑밥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까지 투자 안 하면 중소기업은 뭐 먹고 살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중소기업이 중소형주를 팔면 이런 식의 니네 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나온 얘기 끝에 야 알고 봤더니 거기 출신이라며 악감정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넣어놓고 여기 돈이 이만큼 쌓일 동안 얘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한 번도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이게 국민연금이 복지부 산하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지부 장관 누가 결정하냐면 대통령이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많이 내죠. 100만 원 막 이렇게 내는 네. 노후 자금으로 내는 돈인데 이걸 결국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나의 이해, 국민의 이해에 따라 그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의 눈치를 보겠죠. 이사장은 누구 눈치 보냐면 장관 눈치 보겠죠. 네. 장관은 누구 눈치 보냐면 대통령 눈치 보겠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눈치를 보면 좋은데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늘 항상 알려져 왔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국민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금은 연금대로 가고 네. 어? 따로 떼가지고 운영하는 건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정치적인 영향 입김 없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홍한성 본부장 그거 주장하다가 이제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사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 합의가 아직 안 됐고 그리고 늘 항상 중요한 이슈들이 터지면 이건 당장 급한 일 아니잖아요. 운영하고 있고 이미. 그렇지만 이건 정말 큰 이슈죠. 이거 왜냐하면 제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는 천조 원이 되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무조건 가입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내고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그렇죠, 놓인 그렇죠.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걸 잘 운영하는 건 우리가 정말 눈 뜨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오늘 나온 얘기는 그냥 의혹이고 의구심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장과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아직 입증된 부분은 맞아요. 아니고 그리고 사실 주목을 많이 받지도 못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막 이렇게 재단 뉴스나 이런 거에 너무 사람들이 다 지치고 지겨워해가지고 종작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일반 우리 독자들은 네. 관심을 안 가진 뉴스긴
근데 한데. 사실 내 주머니랑 관련된 거라서 되게 중요한 이슈긴 해요.
그렇죠.
내 돈이잖아요.
네. 국민연금 이것도 길어지면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은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아,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근데 그냥 진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 이제 너무 힘이 들고 좀 편하게 집에 좀 가면 좋겠고.
시스템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삶만 어떻게 잘 좀 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제 시간에 밥 먹고 제 시간에 자고 그러고 싶네요. 엄마도 좀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국민연금 이야기는 잘 안 다루니까 한번 이거 듣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춘의 이슈 2였습니다.
네, 중앙일보 청춘 라디오는 NC소프트 우주정복 블로그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주정복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라온 소식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어떤 소식 오늘은 소개해주실 건가요?
제가 그 전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게임을 다른 나라에 퍼블리싱할 때 그 대상 국가의 문화 분위기에 맞게 게임 콘텐츠를 다듬고 좀 수정하는 작업을 게임 현지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드라마를 수출할 때나 무슨 뭐 음악을 수출할 때나 하잖아요. 다 비슷하게 현지화 작업을 하는데 게임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게임 현지화에 얽힌 스토리를 다루는 연재 기사가 있어서 요거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아, 그 기사 저도 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 1편에서 그 우리 와우 현지화 전략할 때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유행하는 말이나 각 나라 그 게임 유저들이 그렇죠. 취향을 반영한 현지화 그런 작업하는 얘기 소개해 주셨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좀 내용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그 현지화 작업이 정말 광범위한 영역을 그쪽 문화에 맞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게임 현지화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할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게임 현지화의 가장 기본은 번역이에요.
네.
근데 이제 현지화 작업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는 맨 막바지에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서 만드는 게임을 한국 사람들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서 이제 수출할 것들을 생각하는 거니까 게임 개발 막바지 단계에 그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네. 시간이 출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번역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이나 비용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에 올라온 이미지를 보니까 그 드래곤 퀘스트 7이라는 일본 게임은 번역해야 되는 원문이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수준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출시에 맞춰 최단기간에 최소의 그 현지화 담당자들이 아. 번역을 해내야 되는 이것도 극한 작업이라고.
아, 진짜 작업량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게임 용어가 많을 테니까 그렇죠, 구글 그렇죠. 번역기로 안 될 거고 그 수준으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입맛을 살려가지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막 계속 말을 하고 대사가 나오고 하잖아요.
네.
게임 내 텍스트들이 대부분 캐릭터들의 대사가 되니까 번역을 다 하고 나면 그것도 고나라 유행어 같은 거 이제 맞춰서 맛깔나게 번역을 아, 해놓고 나면
네.
음성으로 녹음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네.
소리가 나가야지 의미가 그러네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음성 녹음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게임 캐릭터 아,
입모양하고
우리 왜 그 옛날에 네. 주말의 명화 같은 거 보면은 외화 드라마 보면은 네. 영화 보면 외국말을 하는데 한국 그 더빙이 잡히면 입모양이랑 발음이 다르잖아요. 물론 속도는
맞아요.
맞추려고 성우들이 노력을
맞아요.
하지만 근데 이제 대사가 너무 안 맞아서 몰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빙이 잘 된 건 그래도 좀 맞아서
할만한데
볼만한데 심하면 되게 몰입이 잘 안 되잖아요.
저희는 저 동생이랑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왜 저 사람은 입모양을 저렇게 하는데 발음이 저렇게 나오는지 둘이 막 연습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게임도 근데 진짜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게임 캐릭터도 어쨌든 처음에 그 우리말 하게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외국어 입힐 때 이상하고 하니까 그래서 입모양에 맞게끔 캐릭터 입모양에 네. 맞게끔 대사를 수정하는 작업에다가 좀 공을 많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맛깔나게 해줄 수 있는 이 전문 성우를 섭외하는 것도
속도에 맞춰서
입모양과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 정 기자님 장비를 정지합니다라는 유행어를 아시나요?
장비를 정지한다고요?
네.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주변에 게임 좀 한 사람들 이 남자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네. 장비를 정지한다는 이야기를 네. 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어설픈 번역이랑 음성 녹음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
꼽히는 유행어인데 하프라이프라는 네. 게임에서 시스템이 과열돼서 터지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게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어설픈 번역이군요.
이 상황에 너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패러디가 있을 정도로 현지화 실패의 아. 대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재밌겠네요.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거 유튜브에서 한번 아 그 우주정국 블로그도 이 영상을 장비를 아. 정지합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네,
꼭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저도 네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문화적 코드를 감안해서 게임 포스터를 좀 수정하거나 게임 내의 이미지들을 조금씩 고쳐가지고 거부감 없이 집어넣는 것도 현지화 과정의 일부인데
네.
이 영국에서는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할 때 손등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거는 아. 모욕을 주는 행위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게임을 영국에 런칭할 때는 아. 포스터 안에서 손등이 안 보이도록 손을 돌려서 막 이렇게 수정하는
아. 하긴 나라마다 다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 현지화 할 때도 그런 거 감안해서 수정을 다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진짜 명품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인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대부분 글로벌이 파시니까
그렇죠.
현지화 담당자분들이 할 일이 되게 되게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잘해야 또 돈도 많이 벌고요.
그렇죠.
이 게임 현지화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많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NC소프트 우주정복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 그 뭐였죠?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 영상도 확인해
네네.
보실 수 있으시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십시오. 이런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 좀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아, 그러게요.
네. 아, 오늘 바쁘게 달려왔는데 일단은 제가 빨리 너무 회복하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녹음하러 와서 너무너무
저 지금 너무 눈치가 그거예요. 몰래 와가지고
못 올 줄 알았어요. 최은경 기자.
네. 근데 진짜 빨리 좀 일상이 회복이 되면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 듣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바빠지면서 미안하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지금 드리는 게 제가 녹음한 거를 제가 별로 안 듣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잘해서 재밌으면 나도 한 번 더 들어보고 모니터링을 할 텐데 정말 그럴 여유가 없어서 조금 이런 안 좋은 시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얼른 회복을 하고 좀 시간을 챙겨서 공부를 해가지고 올게요.
네. 최은경 기자가 또 바쁜 와중에는 제가 또 열심히 해서 그만큼 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좀 탄력을 한번 네. 다시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제가 쓴 줄 알았던 노래를 하나 갖고
뭔가요?
가사를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나만 힘든 건 아니야. 모두 나름의 아픈 눈물 한숨 애써 숨기면서 미소 짓지. 저 노을처럼. 그래 오늘도 살아내야지. 지켜낼 것이 나는 참 많으니 나로 인해 또 누군가가 아픈 게 싫어. 사실 오늘 하루도 버거웠지. 내 마음조차 지키지 못했는 걸 초라한 발걸음 끝에 다 내려놓고 싶은 날.
누구 노래예요?
선우정아의 노래인데요. 시티 선셋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이 알아서 틀어주실까 생각하고. 선우정아의 시티 선셋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잘 주무시고 출근 잘 하시고.
굿럭입니다.
네, 공부 잘 하시고요. 등교, 학교, 식사, 샤워 다 잘 하시도록.
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음날 해가 뜨더라고요.
너무 짜증나. 해 좀 안 떴으면 좋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하루가 이 팟캐스트와 함께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y, silly sun. 두 눈이 빨개 져서는 건조함에 얼굴